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였던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결코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에 왔다가 어쩌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선지자나 지도자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열심히 그를 일하시고 그분을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가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시몬에 이어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나 마오메처럼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들이 살다 보니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깊이 고민하게 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수도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깨달음이 와서 득도하게 되어서 새로운 종교,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르치거나 마오메처럼 천사를 만나서 천사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게 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들처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 안에 던지는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일반적인 종교의 창시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은 우연히 한 영웅이나 위인의 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준비하셔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나서 1000년이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 이전에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에녹이나 그리고 아담에 이르기까지 그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수천 년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릴 지경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온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도 온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알았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므온의 그 경배였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30년이 지나서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의 그 예언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지명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은 유대의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돌에서 세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요한은 어떻게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때 그가 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시작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외침을 주었는데,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요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맞아들이고 영접할 준비로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너무 자주 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구원 얻고자 하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데, 이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하라는 말은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자신의 생각이나 삶을 고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서 요한이 회개하라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온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 자신의 영혼에 가장 유익을 얻는 길로 회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잘 돼서 행복하고 그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유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며,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도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자신의 인간적인 염원일 뿐이며, 사람이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자신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세상의 인생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무언가를 간절히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마치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현재에서는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망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고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는 이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비록 우리가 이 땅, 죽음 있고 슬픔 있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며,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아닌 것을 천국으로 바꾸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돈을 벌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소망을 돈 버는 것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명예를 얻거나 지식을 얻거나 또 아니면 자기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회개를 통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돌이켜 회개할 때에 즉시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적인 부족과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회개는 인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어떤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무지하여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무지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을 깨닫거나 인식하지 못합니다. 단지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인생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가? 인생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인가? 이렇게 탄식만 할 뿐이지 그런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할 때에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고통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져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은 더러워져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안정과 질서가 없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회개라고 할 때에 이 회개라는 말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멈추어 서서 스스로 돌이켜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 그는 분명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회개하였는가? 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살피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생각할 때에 지금 나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서 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행복한가? 나의 영혼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려도 괜찮은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나는 정말 모르고 있구나. 그와 같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태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회개는 곱씹어 생각해 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음 생각과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 생각해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요한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말이라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이 회개는 너희들의 그 생각이 옳은지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인지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자인지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인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곱씹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것들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참 진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해보고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회개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우리가 분별하려 한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회개하고 있는 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걸어가던 길, 내가 믿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며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슬퍼하고 내가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과 삶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은혜를 구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그러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주자주 내 마음을 깨트리시고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성찬 가운데 나의 마음을 책망하셔서 내가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의 영혼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가를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로 회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회개의 순간이 꼭 필요하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현재도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길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회개의 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는 진실로 회개한 자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회개는 마음과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경험되는 것입니까?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이 회개는 분명히 먼저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하고 참된 경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이 교정되는 수많은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게도 항상 자신이 경험한 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상태로 계속 산다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살아오던 그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데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과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불신앙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시면은 파란 폭이 자라지 않고 돌과 흙과 모래만 있습니다.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인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었는데, 이 왕들이 그곳을 지나고자 할 때에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갈 길들을 백성들이 나와서 미리 도로를 잘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무너진 곳들을 메우고 그 길이 평평하여서 왕들이 말이나 마차를 타고 행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 이 오른쪽과 그리고 블레셋이 있는 해변 길들을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고대 왕들이 그 길로 오르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백성들이 나아가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어떤 한 광경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단지 그 시대의 왕의 행차를 위한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길을 나가고자 할 때에 백성들은 거기에 높아져 있는 장애물들을 다 부수고 낮추어서 평평한 길을 만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르지 않은 생각들과 험하고 거친 생각들과 편협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하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교만한 산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어리석고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교만한 인간의 마음,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그 교만한 생각들은 마땅히 부서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얼마나 짧고 부족한지도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굽어 있는 것이 곧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겸손하게 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메꾸려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불완전하고 아는 것도 없고 미신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지극히 부분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회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자란 우리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였던 우리의 영혼이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하고 높은 산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르지 않은 것들이 참으로 평탄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의 과정을 겪었습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닫고 정말 나의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경의 진리로 자신의 마음과 지식을 변화시킨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 성경을 믿지 못하고 온갖 의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불신의 생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회개는 그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성경을 자꾸 배워서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 나아지는 것, 그것이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나는 회개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의 지식은 점점 아는 것이 있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나의 삶에는 성경을 아는 것과 아울러서 정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생각들과 자신의 삶의 부족함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회개한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을 때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이 정말 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요한이 하는 말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나올 때에 요한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이 책망을 달게 받고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도무지 이 이율배반적인 자신의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하여서 요한에게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이 하는 책망을 마음으로 받고 자신들에게 있는 이 갈등, 영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르침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요한이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진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받는 요를 촉한 줄로 알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세례는 단지 지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들에게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천국을 얻기를 구하지 말고 그 마음의 생각을 돌이키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일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회개한 자는 육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족한 것으로 알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는 이 땅에서 결코 불의한 자의 편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그의 삶에 두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한 천국 백성의 삶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책망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 얻었다고 말하고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와 같은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부요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좀처럼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불의를 눈감습니다. 그런 삶들은 결코 회개한 자의 삶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천국의 기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육신의 탐욕을 이길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요한이 가르치는 이 회개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회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삶에 이르기를 구하였을 때 그것은 단지 그들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때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더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을 회개하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데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에 너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는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그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을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과 그리고 말씀이 순종할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권면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고 제가 그렇게 당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말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심으로 구원 얻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발견하고 기꺼이 그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영적인 이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는 그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연히 강가를 걷다가 기도처를 발견했고 거기에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녀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참된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다가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루디아가 이렇게 바울의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믿고 따라야 할 구원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녀가 즉시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의지로 도무지 성경을 깨닫기 힘들고 그리스도를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어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억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원의 구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 삭개오는 세리였고 죄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는 즉시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회개한 한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죽기 전까지도 그는 흉악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채찍맞으시고 재판받으시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전혀 다른 마음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예수는 그 어떤 험도 죄도 발견할 수 없는데 왜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죄인처럼 죽어가지만 그러나 한마디에 원망도 하지 않고 마치 제단 앞에 어린 양처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상한 죽음을 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강도가 놀랍게도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영적인 법칙을 벗어나서 예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읽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참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영혼은 가장 행복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주의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셨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인지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기꺼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간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회개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의 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이 회개한 영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영혼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며 가장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회개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